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느 주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선생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또다시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주저하지 않고 학생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죽어야 천국 가지요. 죽어야 가지요. 참 의미 심장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합당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또한 그 광야를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려면 지금 바로 여기서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의미가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꺼이 죽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10절, 11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 10절 후반부에 죽으심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 나가셨을 때 우리 함께 살폈는데 간략하게 살폈죠.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게 하신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 민족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을 당신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그런 그러니까 민족 초기 단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꼽으라면 바벨로니아 포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 왕조가 다 망하면서 이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사건을 담은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러니까 민족 초기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내신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늘상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사건을 그토록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과 또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그 전체적인 출애굽 여정을 살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 출애굽 사건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한 예시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그 사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포괄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신자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는 바로 그런 예시적인 신자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리 보여주는 역사 속의 그림이라 이것이죠. 그러므로써 신자의 삶이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하는 그런 자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한 바로 그 사건 속에서 그 측면에서 볼 때 그 탈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번 모세, 2번 바로, 3번 환경과 조건 딱 맞아떨어져서, 4번 어린 양의 피. 모세랑 어린 양의 피랑 지금 헷갈리시고 있죠? 4번이 맞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탈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린 양의 피 덕분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은택을 입은 사람들만 건넜고 어린 양의 피에 은택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즉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다 바닷속에 수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침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들어선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광야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살기 쉬운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었죠. 그래서 광야는 고통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또 보살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키워가시고 인도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뜨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살았다. 이 말은 인간이 이 땅에서 나오는 자원만으로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승환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죠? 땅에서 오는 힘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소 어려운 곳에 처해 있다라는 그 현실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깨우쳐주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훈련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의미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말하자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삼게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을 유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다 같은 한 그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는 궁극적인 안식의 축복,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유업, 그 선물이라는 것은 이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는 열매, 소산물, 다 그런 것을 말하고 열매와 소산물을 낳게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 삶의 질,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그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 이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게 된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원리를 가리켜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참 문제도 많고 시달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싸움이 있지만 그 땅에서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광야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여기서는 땅이 산출하는 열매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열매. 풍성함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 또한 우리는 뭐 거기서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해야 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거기서 얻는 축복과는 사뭇 성격이 다른 광야의 축복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 광야 사건을 보면서 오해를 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교리적인 것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의 그림을 너무 지엽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큰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광야가 힘드니까 하나님과 어떤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불평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를 탓하고 그리고 또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원 못 받은 자들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적용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은 모두 옛 이집트에서 무엇의 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요? 무엇의 피로 옛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은혜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광야의 현실이 그들을 유혹했고 시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든지 그 멸망했다라고 표현되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늘 지옥으로 갔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애당초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은 가짜들이었다, 가짜들. 그렇게 본다면 무리가 따르죠. 왜 그렇죠? 홍해를 건넌 광야 1세대에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99.99999%가 가짜여야 맞습니다. 그렇죠? 자,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멸망당한 것입니까? 모세뿐 아니라 신실하게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지도자들, 장로들, 백성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가짜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예시를 들다 보면은 그런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광야 1세대 전부 다 죽었는데 광야 1세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따져볼까요? 59만 9,998명이죠?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약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맞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죽음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체결했던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부자 체결, 부자 관계 체결, 그것이 무효화된 것이다. 끝났다. 그 언약은 땡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소위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같이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섬기시던 교회에서와 같이 복음주의를 따르며 믿고 있는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믿고 우리가 신봉하는 그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보존 이렇게 말합니다. 견인이란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삼아주시면 그 삼아주신 자녀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 장로교뿐만이 아니고 감리교 여러 사람들 여러 교파에서 다 정말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교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자 관계가 언약 관계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 교리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순을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진짜 구원을 애당초 받지 못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소수에 불과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의 목적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향유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당도하지 못하면 정말 신자로서 큰 손해를 입고 사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면, 아, 그럼 뭐 제가 손해보지, 뭐 누가 손해봅니까? 뭐 하나님이 손해보십니까? 뭐 우리 뭐 광야의 그 교회가 손해를 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개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호혜를 크게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많은 경고에 그 대부분의 경고들이 그 축복을 잘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 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메마른 깡마른 신자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성경을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올무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옛 삶의 탄력으로 그냥 살아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손해보는 그 성도의 삶은 정말로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즉 말하자면 광야에서처럼 불평을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옛 삶이 더 좋았는데 하고 그리고 향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광야를 함께 지나야 하고 같은 배를 탄 동료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죠. 저렇게 계속 살다가는 멸망당할 친구, 이렇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평하고 그리고 탓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은총을 못 입어서 정말 삶의 그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을 같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한 배 탄 동료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인정하고 서로 다가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가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을 수 있겠죠.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출애굽 광야 사건에 비추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큰 두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전에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씀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합니다. 어렴풋이 아실 수 있겠죠. 체험적으로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냥 뭐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 이렇게 아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알고 싶다 이것이죠. 부활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내가 부활이 그냥 말로만 부활이고 새로 새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새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 그 경험해 보고 싶다 이 말이죠. 이해할 만합니다. 새 라면 광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너구리 라면 다음에 나온 라면이 있죠. 너구리 라면 꽈 라면. 예, 아유 그 뭐죠? 어둥둥? 아니요. 하여튼 있습니다. 그 새 라면 광고가 나오는데 아 맛있겠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구리 라면 먹어봤는데 야 저거는 너구리 꽈 라면. 너구리 라면 꽈니까. 정말 저거 내가 꼭 먹어보고 싶다. 내가 당장 가서 사야 되겠다. 내가 끓여서 내가 손수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체험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희생적이다, 그죠? 희생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과 생명을 희생적으로 드리심으로써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것.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는데 왜 그것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이타적으로 그렇게 살면 멋있게 보이니까요? 아니죠. 그런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분명하게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축복을 말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부활의 축복 없습니다. No suffering, no crown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난 없으면 부활의 영광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지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축복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집트에서의 삶이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리워지고 뭔가 거기 있는 것이 먹고 싶은 그런 입맛이 돌고 할 때도 아 이건 아니지 그러고 딱 끊는 것 작은 죽음의 하나죠. 딱 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은 종류의 죽음이라도 나의 옛 삶으로부터 무언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기운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죽음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꿈틀꿈틀거리는 옛 삶의 성향과 그 소원을 잘라버릴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끊어버려도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얻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체험을 다소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나는 죽음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는 섬겨야 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난 희생하기를 기꺼이 원한다. 고통스럽고 또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난 그것을 치르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내 그 고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자신은 부활의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도할 때 부활의 생명의 그 축복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초대교우들과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믿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신조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그 부활의 축복에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우들과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그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생명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더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명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말은 부활의 축복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적으로 들리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축복에 들어가야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과 섬김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희생, 무엇을 위한 고난,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직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죽음의 본을 받는 것, 죽으심의 본을 받는 것,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태도 속에서는 나도 또한 그를 위해서 주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설사 내 기질과 내 취향이 안 맞아도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고 공동체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해.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성격 알잖아. 변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 내게 쓰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뭔가 좀 불편하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전화 한 통하고 카톡 하나 보낼 때 아, 이 사람 또 내가 또 귀찮게 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렇게 할 때 내 쓰라림이 있죠. 그 쓰라림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 광야를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죽는 삶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나안의 축복을 직접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속성을 배우고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의 옛 삶이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입증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말이 아니라 나의 옛 삶이 죽었음, 나의 옛 성격이 죽었고 나의 옛 욕구가 죽었고 나의 옛 기질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고백은 저는 더 이상 애굽 땅에서의 그 화려했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런 삶은 제게 이제 유익하지 않은 것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그 삶으로부터 벗어났고 거기서 살던 방식으로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때 실제로 부활의 힘이 내게 솟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백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걸리지 말고요. 부활의 축복의 경험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2%가 부족한 그곳에서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목격합니다. 물론 제가 뭐다 넘어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꼭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는 말할때 이것은 어려운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차원도 아니고 개념적인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정말 어려운 교리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부활의 힘은 못 얻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개탄해야 할 일이죠.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실제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 건너뛰고 제가 두어 가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신학교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평생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정말 크게 명성을 얻으신 그런 노 교수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호주 분이신데 그분이 특강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특강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훌륭했어요. 근데 수업을 들은 후에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누리는 부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무엇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멋진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교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제자들이 그분에게는 새롭게 복되고 행복한 차원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르치면은 배우고 아니면 내가 얘들 가르치면 또 내가 또뭐 특강료를 받고 그리고 월급을 받고 해가지고 살아 그런 나의 삶의 도구들로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의 복되고 행복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나를 새롭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어느 작은 인물 하나라도 작은 사건 하나라도 내게 새로운 의미를 주어서 참 행복과 참 교제와 참 아름다움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에 가까워졌을 때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도대체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쌓아온 가치가 무엇인가? 막 회의가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렸습니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죠.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보면 광야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그의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도대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엄청난 이제 회의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격에는 도대체 또 부활이란 것은 무엇이냐? 뭐 새롭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조금 좀 달라진 건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옛날엔 교회 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부활의 사건이 내게 내 인격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런 비수 같은 질문들이 제 온통 제 머리를 막 아프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머물 때였는데 그래서 산책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이 산책하면서 이제 머리가 무지하게 어지러운 것이죠. 그때 어느 순간 섬광처럼 스치는 새로운 생각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 너의 삶의 조건, 너의 삶의 상황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너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의미는 다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이 상황을 죽음으로 여기면서 경험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정말 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온 다음부터 제가 그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직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 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무엇입니까? 제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의 1년 체류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금 편찮아서 오랫동안 누워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또 저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죽음을 체험하니까 맛을, 가나안의 맛을 조금씩 본 것이죠. 저는 2001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의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더 깊고 새롭게 깨우쳐가는 저의 인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이 있는 인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제게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 바울의 표현처럼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이르려는 부활의 길 위에 참 행복이 있고 참 교제가 있고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가는 이해하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떠한 광야의 고난과 위기를 거쳐갈 때 약속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의미를 깨우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의 죽으심을 배워야 할 많은 몫이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도 죽으심을 본받아야 할 영적인 과제가 남아 있고 또 자식을 키워가면서도 뭐 대학생 졸업반이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 자녀 양육,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아, 이게 다 완성된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마스터한 것은 아니라는 광야의 몫이 남아 있고 또 부부 관계에서도 지금 뭐 중년의 위기, 뭐 갱년기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런 시기를 또 보낸 다음에 노년의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광야의 측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어떻죠? 이민자로서 게인스빌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어떠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의 부활의 축복에 이를 것인가? 그것도 남아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모이면 게인스빌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광야의 구체적인 것을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통해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할 수, 알 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부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내 인생에서 옛 삶에 대한 작은 죽음의 증거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결단과 몸짓은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원리밖에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적합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그러한 부활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부활에 이르려는 그러한 영역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어떠한 깨달음과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보고 싶은 바울의 한마디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어찌하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절박한 그 부활에 이르려는 그 심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한마디이죠. 어찌하든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자 한다. 그 말은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논리적인 이성의 세계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열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열정과 의지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가슴에 와닿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할 것들,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러야 할 것이 성도에게는 그 길만이 신앙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길 없습니다. 맞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 길만이 신앙의 길인 거 맞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살고자 하는 부활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열정이 나오겠습니까? 공감만, 이해만 있을 뿐이죠. 동의만 있을 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부활하고자 하는 열정을 얻고 그 열정이 생기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진리란 역설적입니다. 죽고자 나서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이런 역설은 저절로 부활의 삶은 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죽음을 통과해야만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의 참여함을 체험해야만 이르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열정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실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열정의 불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나란 무엇인가? 우리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종종 생각하죠. 나란 무엇인가?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열정의 숨겨진 씨앗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의 불씨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뭐 비난하고 한다고 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몇 가지 영역들이 있죠. 그 영역마다 이 불씨가 일어나서 타오르게 하는 열정이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을 생각하며 광야에 머무는 안주자는 이 불씨가 타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개척자는 이 마음의 불씨를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태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열정인 것이죠. 이 불씨를 어찌하든지 태우고자 하는 그 열정의 동의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부름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름의 상이 없었으면 그에게는 달려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름의 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애굽을 바라보며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가나안을 향한 광야에서 죽음을 베어 본받아 가려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가나안 축복과 그것에 대한 기대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것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죽고자 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길이 여기 계신 저와 모든 분들에게 활짝 열리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걸어야 할 아, 나의 신앙의 길이구나. 이것을 깊이 새기시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광야의 인생 중에 죽음, 헌신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는 열정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으심을 본받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